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신년 40일 특세 35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또 위정민 지휘자님 또 이한나 자매님 반주해 주셔서 믿음의 고백 듣기만 해도 참 성령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좋은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 스테이션에서 우리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 속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특유의 그 권위주의적인 압박으로 바울을 억누리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바울이 모욕했다는 그들의 주장에 바울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지 못했다. 그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처음부터 그를 자극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의미 없는 죽음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진리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바울에게 그 순간 성령께서 순간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자라난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파로 양분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복음의 진수였죠. 지난 10여 년 동안 바울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선포했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의도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는 벌집을 쑤셔놓아 버립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새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양파 정치로 굉장히 팽팽한 텐션을 유지해왔는데 특별히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오랜 세월 심각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죠. 그런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부활을 믿는다고 그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산헤드린의 일심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9절 읽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하는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진영 논리. 예나 지금이나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자기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자마자 순식간에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울 지시파로 돌아선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좀 배신감을 느꼈겠죠? 양대 세력 사이에 큰 분쟁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쳐서 바울과 대립하더니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권위주의적 구조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체제에 도전하고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하는 폭력적인 혁명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과 악인이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갈라지고 대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계속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붕괴가 되죠. 10절 그래서 그 난리를 이제 또 수습을 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은 이 산헤드린 공회로 이 바울을 토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살짝 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소동이 나니까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병사들을 움직여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고 다시 바울을 기지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난 바울은 그날 밤 로마군의 군영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성령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각오는 하고 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각오를 하고 와도 실제로 이렇게 탁 삶으로 밀어닥치면은 이 핍박의 파도가 몰려오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이 자라났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청중들한테 막 옷도 찢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도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니까 그날 밤 바울은 이래저래 심리적으로 심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와서 주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tood near Paul. 그러니까 바울 가까이 와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와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된 영어 팝송 중에 Stand By Me라는 이런 팝송이 있었어요. 저기 5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대학교 때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사가 그런 거예요. 이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남자들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약하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의 편이 되어주라. 그 옆에 서주라. Stand by your man. 그런데 그 가사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슴찡한 것이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서주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고 아무 말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꽉 잡아줍니다. 나를 향해 달려드는 그런 모든 문제와 적들 앞에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서줍니다. 잡은 손으로 마음의 메시지가 찡하게 옵니다. 걱정 마라. 다 도망가도 나는 네 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을 내라. 특히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옆에 와서 함께 해주면 참 좋죠.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합니다. 주님은 약한 내 곁에 와서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돌을 던질 때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십니다. 내가 병들고 힘이 없고 이 엄청난 문제들 앞 하나를 풀기도 힘든 문제가 수십 가지가 몰려올 때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해서 비틀비틀해서 서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분이 아니시고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날만은 특별히 바울 곁에 와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페셜 서비스죠. 성령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옆에 바짝 가까이 붙어 주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이거든요. 그 자녀의 곁에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열두의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도 폭풍우 속에서 패닉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들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도 똑같은 격려를 주시고 계십니다. 삶에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이 하루를 살아낼 힘을 내가 주겠다고 하십니다. 주저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떨고 있습니다. 절망 같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푸냐 하며 잠 못 이루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내 손을 붙잡는 이 강도는 더 세질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힘든 현실을 딛고 일어나 또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94편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엄밀히 번역하면 주의 위로만이 내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많아요. 복잡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고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듣고 위축되었던,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가슴을 오늘 기도하면서 활짝 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뭐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불가능하고 이곳에서 군중들 손에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환난과 핍박은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너무 어려워져만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너를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로마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인가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주셔서 나섰는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비전까지 가는 건 고사하고 살아남을 수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절망감이 톡톡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바울이 불안해하던 그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아 내가 이 군영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해주겠다고 빨리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 어떤 디테일한 해답을 빨리 주신 것이 아니라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로마로 가서 내 말을 증언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비전이 확실한 이상 지금 현실의 어려움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 현재의 위기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줄지 바울에게 아직 말씀해 주진 않으셨지만 비전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암시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격려가 이 힘든 바울에게 큰 격려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바울을 격려하신 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병원의 중환자 병동에 이 교통사고로 큰 중상을 입고 대수술을 받은 한 중학생 환자 하나가 입원해 있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의 중환자 병동은 살아날지 아닐지 모르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있도록 다친 사람들만 있는 곳이에요. 의사들은 이 다친 중학생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정상적인 몸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은 뭐 울고불고 야단났죠. 그리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나니까 밖에 나가 있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자원봉사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들의 임무는 어린이나 중고등학교 학생이 많은 그 이 병원에서 학생들이 병원 생활이 끝난 뒤에 학업에 돌아가서 공부가 뒤처지 않도록 해주는 그래서 학습 지도를 시켜주는 이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중환자 병동은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상식인데 어떤 대학생이 그날 자원봉사로 처음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는 너무 고지식하니까 환자 차트에서 이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애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것만 확인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이름 딱 보고 오케이 탐 이제부터 네가 여름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업이 시작될 텐데 영어 문법을 내가 미리 예습시켜 주겠다. 그리고 애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중학교 3학년 영어 문법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얘는 이거 고지식한 대학생이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 2주 뒤부터 이 중학생 환자가 기적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달려왔어요. 나중에 한 두 달이 지나서 얘가 정상적으로 이제 일반 병실을 옮기고 나서 물어봤어요. 가족들의 의사가.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됐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랑 전부 다 내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형이 들어와가지고 너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은 중학교 3학년 영어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영문법을 막 가르치는데 설마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병원에서 이 형을 들여보내서 다음 학기 영어 공부를 가르쳤겠는가. 아, 의사 선생님들 생각에 내가 사는가 보다. 그럼 사면 내가 빨리 돌아가서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애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처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이 중학생 환자에게 뭘 모르고 영문법을 가르쳤던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포인트는 뭐냐 하면 비전의 힘이 이토록 놀랍다. 한 인간이 아무 생각 없이 준 비전도 이토록 힘이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비전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교회 개척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부흥 안 해도 힘들고 부흥해도 힘들다고 말을 해서 개척할 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각오는 했지만 겪어보니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복잡한 상황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던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없이 손을 잡고 격려해 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이 아시아의 부흥,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쓰임받을 미래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장 오늘을 살아남는 게 급한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지 주님이 좀 당장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진통제 주지 않으시고 먼 미래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비전이 확실하다면 나는 이 현실도 뚫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같이 힘든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가까이 와 주십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향한 나의 꿈은 훨씬 크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비전을 봐라.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처럼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새로운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될수록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영적인 대박이 눈앞에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힘을 내고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결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미래로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 바울을 격려하신 성령께서 오늘 힘들고 지치고 분노가 많고 근심이 많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마귀가 세상의 소리로 우리를 너무 진을 빼고 지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